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이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시는데요. 1절부터 5절,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19절, 그리고 20절부터 26절까지 이렇게 나누시는데, 오늘 이제 6절부터 19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다 다룰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6절부터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서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제 1절부터 5절은 이제 주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것을 위한 기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하면, 오늘 이제 읽었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조금 더 확대하면 우리를 위해서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단순히 예수님께서 우리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설교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뭐 대화 내시는 기도,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까지 낮출 필요 없이 이제 그분들 간의 어떤 이제 수준으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굉장히 깊이가 있습니다. 뭐 다 우리가 소화를 못할 만큼 굉장히 깊이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이 안에서도 엿볼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제자들에게 닥칠 어려움이나 위기나 뭐 고난이나 아픔이나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상황에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 알고 계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면서 간절히 이 제자들을 하나님 이렇게 좀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 안에는 기도의 내용이기도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라고 하는 구절이 먼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적인 사고에 있어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뭘 뜻하냐면은 그 이름을 가진 존재의 본질 또는 인격 이런 걸 통합해서 이제 이름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이름을 가진 존재의 본질이다. 아니면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전 인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각도로 내가 아버지의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다른 말로 그 아버지 전체를 나타냈다. 아버지의 본질을 나타냈다. 아버지의 인격을 나타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당신을 통해서 아버지를 볼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 그래서 이걸 우리 식으로 좀 확대를 해보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드러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모습들이 드러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죠. 우리 인생을 통해서 그분이 드러나고 우리 인생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나타나고 우리 인생을 통해서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본질과 인격이 우리가 예수님같이 못하잖아요. 못하지만 뭐 정말로 만분의 일, 천만분의 일이라도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제 필요한 부분들만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7절에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사실은 요한복음 17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구절이 뭐냐라고 뽑을 때는 주로 이제 11절을 많이 꼽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도 굉장히 깊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8절 구절도 우리가 너무나 유의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에게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 라고 얘기하고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받고 나서 이제 참으로 알게 됐다는 거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알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정말 믿게 됐다. 왜 그러냐? 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얘기입니다. 구조가 뭐 복잡하지 않아요.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 받고 나서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아버지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정말 제자들이 이 말씀을 받았다는 거죠. 이 말씀을 받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정확하게 알고 믿게 됐다. 이런 구조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살리는 말씀, 우리로 하여금 정확하게 알고 믿을 수 있도록 말씀을 계속 주고 계시는데 우리 입장으로서는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다고 하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전부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살고 오늘 이 구절로 배경을 삼으면 말씀 받을 때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영적인 사실을 알게 되고 또 진정한 믿음이 그 말씀 받음으로 인해서 일어난다. 이 말씀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기도하는 중에 우리에게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말씀이 얼마나 귀한 줄 뭔지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정말로 사모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받는 일이 벌어져야 돼요. 대부분은 쏟아지는 말씀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그 우리 스스로 이렇게 걸러내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이걸 왜곡하거나 아니면 취사선택하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부분들만 순종하는 식으로 쏟아지는 말씀이 100이라고 얘기하면 실제로 들어오는 것이 1과 2도 안 되는 수준으로 머무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람이 몸에 있는 병 중에 어떤 분들은 정말 많이 먹는데요. 너무 많이 먹는데 어떤 이 안에 있는 몸에 여러 가지 기관들의 어떤 부족함으로 그 어떤 영양분을 흡수를 못하는 거예요. 엄청 많이 먹는데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몸이 약한 겁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쏟아지는 것은 너무나 많은데 그걸 받아들이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말씀을 취사선택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정말로 축복이고 또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말씀 그대로 살고 행하는 것이 정말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많이 바꿔야 되고 변화시켜야 되겠지만 그 중에도 제가 볼 때 정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받아들이는 내 안에 있는 수많은 것들을 없애는 것이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성경의 기록 목적 그대로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그대로 내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아니면 내가 배운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 때문에 복음이 복음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처럼 아픈 것은 없습니다. 어떻게 똑같은 말씀을 듣고 저럴 수 있지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제가 이제 살아보니까 그리고 이제 사역을 이렇게 많이 해보면 어떻게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저렇게 해석을 할까?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고작 저럴까? 중남미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이번에 중남미에 가서 또 과테말라에 가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과테말라 이제 팀들이 이렇게 이제 2인 1조 뭐 이렇게 팀으로 구성해 가지고 과테말라에는 여러 주로 갑니다. 과테말라는 가 보니까 이 산이 굉장히 높아요. 화산 활동도 얼마 전에 터졌잖아요. 실제로 높은 산들이 많아요. 이렇게 쭉 가다가 산이 솟았는데 그냥 확 이렇게 솟아있는 그런 산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산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산골에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식의 어떤 산골의 개념이 아닙니다. 정말로 깊습니다. 그런 곳까지 심지어는 이제 차는 들어가는데 트럭도 못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옵로드한 차만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에 이제 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한테까지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곳은 가니까, 어떤 교회는 가니까, 그 교회는 뭘 얘기하냐면, 이 귀고리를 끼면 지옥 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귀고리를, 뭐, 거기에 사는 분들이 귀고리 안 끼는 건 당연한데, 복음을 전하러 간 사람이 귀고리 끼고 있으니까 빼야 된다는 거예요. 지옥 가니까. 그래서 귀고리 빼고 들어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또 이제 박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 복음이 너무 맞는데 여자는 치마를 입어야 된다. 치마 입어야지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귀걸이 얘기하고 치마 얘기하고 사실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얘기잖아요. 다 인정한대요. 예수가 그리스도 다 맞대요. 다 맞다고. 너무 좋다고. 복음적이라고. 성경적이라고. 그런데 여자는 치마를 입어야 돼. 그런데 귀걸이 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머지 99%가 맞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틀린 거예요. 그런데 너무 우리 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들만 그러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동안 정상적으로 살아왔다라고 보는 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사단의 자녀로 죄인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육의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떨어져 나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발을 딛고 있습니다. 문화라고 하는 곳에 갇혀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인들의 문화와 중남미의 문화, 아프리카의 문화가 너무 달라요. 우리는 이게 정상인 줄 알지만 이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 정상이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너무나 익숙해 있단 말이에요. 또 뭐 가풍을 비롯해서 수많은 어떤 교육적인 이런 것들이 다 메여 있습니다. 전부 메여 있습니다. 그런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려고 하는 끝없는 시도를 우리는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보다는 우리 인생의 말씀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 시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의 변화는 있었지만 극적인 변화는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맞추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말씀을 좀 많이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도 맞지만 조금 더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 말씀을 끼워 맞추려고 하고 어떤 우리 인생의 말씀이 축복이 되게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 바로 그 기본적인 개념이나 생각을 없애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에 내 자신을 맞추려고 하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서려고 하고 그 말씀에 나를 비춰보려고 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 말씀이 지금 어디에서 흘려온 겁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고 내가 저들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받았습니다. 받고 나니까 저들이 저렇게 정확하게 알고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단순한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받고 있냐는 얘기죠. 이 귀한 말씀을, 이렇게 흘러온 말씀을 받고 있냐는 거죠. 올바로 받았다고 할 때는 나타난 양상이 뭐냐면 정확하게 알고 올바로 믿는다는 겁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발짝 객관적으로 떨어져서 보면 우리 인생의 말씀을 맞추려고 하는 시도가 얼마나 어리석은 시도입니까? 근데 거의 대부분이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어느 정도의 위력이 있고 어떤 통로로 지금 어떻게 우리 흘러나오는지 모를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내가 서서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말씀으로 내 인생 전체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어떤 자세, 그걸 놓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좀 더 알아야 된다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이 떨어지면 말씀대로 사는 거, 말씀 앞에 내 인생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 이게 아주 양심적인 부분이고 주께서 원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이걸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일 제 가슴에 부딪혔던 구절이 사실은 이 8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추석적인 부분에도 보면 8절은 별로 해석이 없어요. 그럼 뭐 해석이 있고 없고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여튼 제가 받아들일 때 우리 성도들에게서 지금 너무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어디에서 흘러들어왔고 이 말씀을 받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니까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내가 저들에게 줬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내가 저들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 그들이 받았습니다. 그들이 받고 나서 이제 비로소 정확하게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구절을 보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선이 분명합니다. 내게 주신 그들을 위해서 내가 비옵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여기 보면 제자들이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잖아요. 특별히 기록한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잖아요. 본인도 본인이 누구인지 몰라. 그죠? 그런데 이 얘기 속에서 봤을 때 이 제자들, 이 영혼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처음부터 아버지의 것이었고 지금은 그리스도 예수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인은 창세전을 모릅니다. 이 원대한 계획 속에서 자기가 부름받았음을 사도 요한도 깊이 있게 모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설교하는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 중에 이게 있는 겁니다. 이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100% 사실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본질이라고 하는 거죠. 원래 내가 아버지의 것이었구나. 내가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구나. 근데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것이 되었구나.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본인이 누군지 본인의 틀에 갇혀가지고 항상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사는 우리 인생들인데 그들도 그렇지 않겠냐. 33계급의 직업 군중에 약 30계급이 어부입니다. 거의 대부분 그런 위치에 살고 있다고. 그 인생에 말이지 자부심을 가졌겠냐 말이에요. 정체성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겠죠. 경제적인 문제도 틀림없이 있을 것이고 왜 하필 어부를 선택하셨을까요? 너무 많은 아픔이 있는 분들입니다. 인정을 받는 것보다 무시를 당하는 것이 인생이었고 생활이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 정도의 수준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 앞에 예수님이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지금 사도 요한이 듣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그 기도를 들으면서 기가 막힌 거예요. 나는 일평생 어부로 살면서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아버지도 어부고 자기도 어부고 그래가지고 어부질을 막 하고 있는 중에 부르심을 받은 거잖아요. 인생이 어떻게 했냐면 녹록지 않은 인생이었습니다. 완전 무너져 있는 인생이었겠죠. 예, 그 나이에 계속 지금 고기잡이 해야지 겨우 밥벌어 먹고 사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어떤 얘기를 보면 사도행전 4장에 베드로가 거침없이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비난을 했습니까? 저 배우지 못한 놈 아니냐. 저 배우지 못한 놈이 저렇게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베드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똑같은 처지에 있었던 이 요한 같은 어부들 전체, 심지어는 제자들 전체에 대한 비난이었습니다. 그게 비난이 그때 비난한 것이 아니라 그 비난이 원래 인생이었는데 그게 그때 드러났을 뿐입니다. 저 배우지 못한 놈, 저 없는 놈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도 요한이 지금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있는 거예요. 저들은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사실은 뭐 그 이후에도 어려움과 아픔이 있겠지만 본인이 어디에서부터 왔고 누구라고 하는 사실이 정말로 깊이 있게 깨달아졌을 거 아니에요. 목숨 거는 겁니다. 정말로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 아들이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 내용 속에 아주 깊은 것들을 이제 보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계속 이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런 본질적인 메시지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우리가 걸러내고 있고 별반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내가 원래 아버지의 것이었고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근데 우리가 너무 자주 들어오면서 그 가치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감동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엄청난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아버지의 것이고 지금 우리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놓고 얘기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비는 게 아닙니다.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내게 주신 자들 위해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내게 주신 자, 아버지의 것이었고 지금 자기의 것, 그들 위해서 이 기도를 지금 사도 요한이 듣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사도 요한이 발견했던, 깨달았던 이 현장에 있었던 사도 요한이 그것을 보고 느꼈던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요한에게 있었던 그 본질이, 본질적인 축복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있거든요. 우리도 아버지의 것이었고 지금 그리스도가 돼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바로 그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사도 요한이고 또 우리란 말이에요. 10절 후반절에 보면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것만 설명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시점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시점이 아니라 이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인생 전체가 바뀌고 그러면서 제자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바로 그 시점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성경, 모든 요한복음 10장, 17장 전체가 다 그 시점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대부분은 이 십자가 지기 전에 어떤 그런 시점이지만 특별히 10절 같은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직까지는 이 그들의 모습이 온전한 모습이 아니거든요. 비록 알았고 믿었지만 여전히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바로 이 몇 시간 후에 제자들은 도망가고 또 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알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아직은 100% 영광을 받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 시 공간을 초월하신 그 두 분과의 어떤 대화와 기도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해를 한다고 하면 틀림없이 이렇게 될 줄 두 분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의미로서의 어떤 제자들이 변화가 되고 또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기 때문에 어떤 그 이렇게 대화하고 있다가 요 시점에 가서 또 그런 대화를 하는 이런 것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은 제자들의 모습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듣고 나서도 또 이제 도망가고 또 어떤 분들은 고기 잡으러 가고 막 이런 일이 막 벌어지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조금 더 온전한 모습이 그리고 나서 인생을 살아감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린 모습이 나옵니다. 그걸 다 알고 계시니까 그 시점을 또 이용해서 아버지께 얘기하기를 내가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짧게 요 정도로 말씀을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특별히 제자들을 위해서 백성의 대표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중보하는 내용이 이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그 중보의 하이라이트가 이제 6절부터 진행됩니다. 본격적으로 백성들을 위해서, 특별히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쭉 하면서 이 그 제자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습니다. 내가 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들은 원래 아버지의 것이었고 내 것이고 지금 내게 주신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를 듣고 있는 사도 요한의 입장으로는 뭐 정리가 됐다라고 하는 수준 정도가 아닐 겁니다. 그 기도를 엿들으면서 야, 이것이 사실이구나. 이것이 본질이구나. 저분이 어떤 분인지를, 그리고 그 기도 내용 속에 자신이, 그렇게 부름받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정말로 그렇게 깨닫게 된 인생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냥 내가 우연히 믿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게 아니구나. 내가 교인이 된 게 아니구나. 이게 그런 게 아니구나. 창세전부터 하나님 나를 선택하셔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를 건지셔서 또 우리를 저렇게 위해서 기도하시고 당신의 목숨값으로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게 그냥 막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서 정확하게 알고 제대로 믿는 주께서 원하시는 그런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더욱더욱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눈을 열어 주시사 아버지의 것이었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으로 마침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자로 원래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진실로 깨달음으로 아버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 수 없는 든든한 믿음 가운데 우리 인생 전체를 주님 앞에 드리고 싶고 또 드리게 되는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상의 여러 가지 걱정들 때문에 말씀을 받지 못한 모든 영혼들에게 주님 은혜를 주사 말씀받게 하여 주옵시며 말씀을 왜곡되게 받는 그 모든 장치들과 도구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며 말씀으로 우리 인생 전체를 변화시키고 말씀 앞에 우리 인생 전체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더욱더욱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시며 주신 말씀 그대로 믿고 또 살기를 소원하는 귀중한 주의 백성들, 새벽마다 무릎 꿇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복음 가득한 교회와 당대 세계복음화 모든 사역과 제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